출애굽기 141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 아홉 번째.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해 되는 단계들의 분명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씻겨지고 그런 다음 옷 입혀지고 그들의 빈 곳을 채움으로써 만족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로 씻었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며 거룩한 음식으로 만족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물, 옷, 음식과 제물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씻겨지고 옷 입혀지고 만족되어진 후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그분에게 음식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는 웨이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합당한 음식 이외에 어느 것으로도 그분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림. 사실상 출애굽기 29장에 기술되어 있는 거룩해 됨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 단계, 즉 씻겨지고 옷 입혀지고 만족되는 것은 제사장들의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 즉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는 것에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세 단계와 하나님의 만족과 관련된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씻겨지고 옷 입혀지고 만족되었을지라도 아직 제사장으로서 섬길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제물들, 즉 하나님께 드릴 음식인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거룩해 됨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에 구속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속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해 되는 권리와 위치를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받은 후에 거룩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해 되면은 네 단계, 즉 씻겨지는 것, 옷 입혀지는 것, 만족되는 것, 음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이 씻겨지고 옷 입혀지고 만족되는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두 번째 수양의 왼편 가슴과 왼편 넓적 다리는 제사장들의 누림을 위하여 그들의 분깃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수양의 이 부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식인 떡을 담고 있는 광주리의 떡도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고기와 떡 모두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군중들을 먹이기 위하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신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서 사람들은 고기와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음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 할 때 그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지사가 만찬에 초대되어 그녀의 집에 온다면 준비하는 것이 아주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린아이에게 먹일 때와 같이 그를 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음식. 우리는 그분의 음식으로 그분께 드리는 식사, 즉 요리들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속죄 제물을 위한 수소였습니다. 이어서 1년 생기고 신선하고 어리고 건강하고 힘센 어린 양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이 나왔습니다. 기름의 양은 4분의 1 흰이었는데 그것은 대략 한 쿠어트였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은 소재가 되기 위하여 섞여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의 양은 기름의 양과 같은 4분의 1 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의 생명인 세 가지, 즉 숫소와 두 마리 어린 양과 식물의 생명인 세 가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봅니다. 이 여섯 항목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숫소와 두 어린 양으로 구성되고 둘째 그룹은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품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드시게 하려면 숫소와 두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 모든 항목들, 즉 이 모든 식품들을 기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모세가 이런 당혹스러운 방법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구성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이 장을 여러 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식은 숫소와 두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밀가루의 양은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는 15멜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따르면 매일 각 사람이 먹는 만나의 양은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식의 양은 한 마리 수수와 두 어린 양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과 포도주 4분의 1 흰이었습니다. 숫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었고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와 함께 드려진 두 어린 양은 번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론에서 번제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번제를 그분이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가 그분의 만족을 위한 내장의 부분과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눈에서 음식으로 간주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으나 속죄 제물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압니다. 속죄 제물의 필요성.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찬에 초대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초대하는 주인들인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찬을 나누러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속건제가 언급되지 않고 속죄제가 언급된 이유입니다. 당신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분명하게 구분합니까?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죄와 죄들. 신약에서 죄라는 용어는 두 방면으로 사용됩니다. 즉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들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죄와 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26절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죄와 죄들을 구분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인 우리의 본성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의 본성은 사실상 죄 자체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은 나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짜여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들은 우리의 일과 행위와 품행의 문제입니다.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라감에 따라 죄들, 즉 죄의 행위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죄는 본성과 관련되고 죄들은 행위에 관련됩니다. 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의 행위와 행동들이 있고 내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속주, 대속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속주이고 대속주이신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가 죄악된 자이고 죄 자체임을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집회에서 주 예수님을 믿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죄의 행위만을 깨닫습니다. 나는 사역하는 동안 맨 처음에 회개할 때 자신이 죄 자체이며 본성적으로 죄악된 자라고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공자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아주 존경하고 존귀히 여김의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공자가 외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본성은 도둑과 같은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 열매를 맺는 복숭아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복숭아 나무는 본성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를 맺지 못하는 복숭아 나무도 본성 면에서는 여전히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아무리 선한 공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찬에 초대하려 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찬에 오시도록 초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타락한 성분에 따르면 당신은 여전히 죄 자체입니다. 비록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장 35절과 36절에 따르면 7일 즉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모든 날 동안 매일 화해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인 숫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화해를 위한 속죄제. 36절은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화해라는 용어 대신에 속죄라는 용어를 씁니다. 속죄는 화해, 일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죄이며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제물, 즉 속죄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에 따르면 그분이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물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 속죄제물인 숫소는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내장의 부분들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죄제물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음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물의 내장들과 기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불살라졌습니다. 한면으로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속죄제물의 피는 제단 주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피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죄제물이 드려졌고 이 속죄제물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향기로운 냄새와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상 죄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의와 거룩과 영광은 자연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구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요구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냄새를 맡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만족한다. 이제 나는 이 재물을 나에게 바친 자와 화해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만족입니다. 속죄 재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만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재물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평강을 가집니다. 속죄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평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 재물의 피 뿌림과 이 피의 쏟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속죄 재물이신 피를 통해서 내가 당신과 화해되었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속죄 재물은 직접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위한 음식이 아니며 하나님이 드시도록 직접 드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속죄 재물은 정결함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초대받으신 분입니다. 속죄제는 주인과 초대받은 분인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